거야. 예. 또 매일 밤에만 만나다가 이렇게 또 주일 예배 만나니까 더 여러분들 모습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재직 세미나라고 또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결단을 가져야 할지 이틀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시편 1편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은 두 사람을 대조해서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악인이 어떤 사람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성경은 많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복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애를 쓴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세상 걱정 다 짊어지고 고생하며 살아가면서 늘 복받길 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처럼 복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수조에도 예전에는 복자가 새겨져 있고 또 세수하는 세수대야에도 복이 그려 있고 또 지금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요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모르니까 밤에 소변을 보는 조그만 항아리가 있었어요. 거기에도 복자가 새겨졌어요. 그런다고 해서 복이 옵니까? 제가 예전에 읽은 어느 단편 문학집의 제목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아주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회사의 사장이고 가정이 풍부하고 행복하고 준수하게 생겼고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한 근로자가 생각해 볼 때 자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 가지 중에 한 가지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너무 초라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이 근로자는 그 집의 아이를 인질로 삼고 이제 대처를 합니다. 경찰이 오고 사람들이 오고 마지막에는 그의 어머니까지 와서 자수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외칩니다. 나는 하나도 없는데 왜 너는 열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냐라고 절규하면서 끝나는 그런 짧은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복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오복이 복입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중에 서론과 같은 곳입니다. 악인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또 쉽게 얘기하면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두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궁율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고 또 한 가지 복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 주어지는 보상으로 내려지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절에서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복은 두 번째 복, 아쉐르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복, 이 복을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어떤 그런 조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아니하고 아니하고 않지 아니하고 부정관사가 세 번이 나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한 꾀가 많습니다. 악한 사람의 꾀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갑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극성을 떠는데 아주 이것이 얼마나 크게 이루어지냐면 저도 한번 제 둘째 딸이 옆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당신 딸을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1,500만 원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옆에 있다고 그랬더니 웃기지 마라. 그리고 전화를 딱 끊어버려요. 웃긴 건 그 사람이 웃긴 건데. 그런데 요즘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점점 진화되어져서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중학교 교사인데 그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아이들에게도 아주 열심히 설명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4억을 날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은밀하게 뇌물을 주고받는 것도 꾀를 쓰는 겁니다. 남의 꾀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 꾀에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의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으면 일단은 거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증을 쓰다가 넘어지고 또 사기를 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렇게 당하고 나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이거나 정반대의 의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악한 꾀에 넘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악한 꾀를 부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 악한 꾀가 많이 들어옵니다. 교회가 부흥할수록 다가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꾀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그 악한 꾀가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는 겁니다. 이 악한 꾀를 분별하고 아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어진다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꾀를 쫓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말합니다. 아까는 꾀를 쫓는 것이라고 했고 이제는 죄인의 길에 서서 동행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가장 큰 죄라고 했습니다. 히랍의 델포이 신전 대리석 벽에는 그노티 세앗 우톤이라고 하는 글이 써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는 대로 내 자신을 알라 그런 말입니다. 히랍에서는 교만을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 가지 측면에서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가장 진실하게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처럼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속이지만 않는다면 자기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보는 것은 객관적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속일 수 없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보고 남이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는 이 관점,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조롱한다. 이 조롱하는 말들이 어떤 뜻일까? 시편 78편 73편 8절 이하에 보면 악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무슨 지식이 있겠느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5절에도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알았던 어떤 청년은 내 주먹을 믿으래요. 복음을 전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 벽을 한번 쳐봐. 좀 우쭐하더니 주먹을 딱 치더라고요. 그때 손을 감싸줘요. 왜?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무너뜨리지 못해? 무슨 그런 주먹을 믿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우습게 여긴 사람 참 많아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뭐 이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일 것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 모든 것이 다 오만한 것입니다. 오만의 만자를 쓴 단어가 성경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교만, 거만, 오만. 대단히 무서운 죄입니다. 성도는 이 세 가지 만자를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교만은 남보다 뛰어난 것이 있어서 뽐내고 자랑하는 겁니다. 난 너보다 나아. 난 너보다 똑똑해. 난 너보다 더 많이 가졌어. 남과 비교해서 우쭐거리는 거예요. 거만은 남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족한데 끄떡거리면서 혼자 있는 척합니다. 배운 것도 없는데 잘난 척하는 거예요. 오만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태도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오만한 사람을 빈정대는 사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제일이고 절대적이어서 남의 얘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다른 교회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좀 지적하는 설교라면 오늘 나를 찔렀대.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 한 편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13시간에서 72시간이 소요됩니다. 원어 성경을 연구하고 또 강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많아서 또 PPT도 준비하고 어떤 때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시간을 그렇게 들여 사는 시간을 아, 나 저 집사님 미워서 오늘 그 집사님이 공격하기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습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남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빈정대는 자세를 갖지 마세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일평생 복 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고 내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이 세 가지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복을 누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아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장 28절을 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늘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음미하고 그 말씀에 의시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을 이끌고 종교전쟁을 수행하던 크롬웰이라고 하는 장군이 전쟁터에서 주머니에 조그만 성경을 넣고 틈만 나면 그 전쟁터 생사의 갈림길이 되어지는 전쟁터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어느 날 전투를 수행하다가 적의 총탄을 맞아 순간 기절을 했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성경책 속에 총알이 박혀 있었습니다. 내가 맞을 총알을 성경이 막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하나님은 내 육신의 생명을 구하고 내 영혼까지 구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전쟁터였지만은 평화와 용기가 든든함이 힘이 주었던, 그래서 남다른 힘을 소유했던 그가 진정한 복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며 늘 되새기는 사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늘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행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복의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막힘이 없이 열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국 런던의 템즈강 근처에 재판소가 있는데 그들의 유명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아주 그 템즈강이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유난히 맛이 좋아요.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이 포도나무가 그렇게 맛이 좋을까? 그래서 그 나무를 배양을 해서 다른 데 심고 해도 그곳에 있는 나무의 그 포도 맛이 나질 않습니다. 그 학자들이 그 나무를 세세히 살펴보았더니 그 뿌리가 템즈강 그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 바닥에 뿌리를 둔 그 나무, 가뭄이 와도 또 홍수가 와도 어떤 환경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뿌리가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많은 수액을 통해서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서 최상품의 포도를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뿌리를 물 근원에 두고 있는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두고 말씀으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것이 안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예전에 예수만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편 119편 174편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 없다는 것이 그냥 우리말로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공부하다가 어려울 수도 있고 진로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갈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사철 그 잎이 푸르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풍성한 삶.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인데 그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냐고 그 잎이 오히려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시편 112편 2절 3절 한번 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어떤 사람의 후손이? 복 있는 사람의 후손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복이 있으리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의 깊은 뿌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계속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12편에 나온 의인의 가정에 주어지는 축복이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고 재물과 부요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상록수 같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쌀을 도종할 때 그 껍질이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듯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생 잊지 마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복으로 여러분들도 형통하고 여러분의 후손도 형통해지고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보장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 네 가지 한번 봅니다. 뭐 첫 번째 뭐였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자신의 양식으로 삼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